인생 로드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로드맵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여행할 때도 우리 예전에 같은 데 보면은 아틀라스 같은 거 가지고 하죠. 그 이제 지도 책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지금은 앱 가지고 다 뭐 구글 앱이나 그런 거 따라서 우리가 GPS 따라서 갔지만 하여간 이게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어떤 지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전체 가는 방향 계획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로드맵을 주셨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로드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인생 로드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이 인생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는 이것을 마음을 열고 알아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막혀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그 지음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럼 이 인생 로드맵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로드맵을 따라가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의도대로 되는 남자와 여자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펠로우십이었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거기서 멀어졌는데 그것이 극복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인생 로드맵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극복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로드맵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드맵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맨 처음에 우리가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전에 1장에 보면은 1장의 첫 시작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죠.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성장,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진짜가 되려면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사람다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다운 성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 무신론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뭐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 참 안타까웠어요. 어제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그러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 인생의 로드맵을 꼭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되고 이 부모님들이 전해야 되고 먼저 세대들이 전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사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오늘 보시는 이 로드맵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지음받은 인생마다 사람으로서 꼭 가야 하는 로드맵이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그리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살게끔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 로드맵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로드맵을 이루는 세 가지 성숙 단계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의 성숙 단계. 세 가지 성숙 단계를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 로드맵이 얼마나 축복된가 다시 한번 좀잘 우리가 마음에 두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복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축복이자 인생을 사는데 힘을 주는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방향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가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게큰 은혜입니다. 우리 산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하이킹 같은 거, 마운틴 하이킹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여기 좋잖아요, 우리 투사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난 사고, 뭐 여기 투사는 아니더라도 조난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조난 당했다가 끝내 참으로 안타까운 그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 보면. 자기가 좀 찾아서 살수 있는 그런 도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생명을 놓은 그 지점하고요. 찾아서 조금만 가면은 살수 있는 길이 있는 게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산에 깊이 들어가면은 비슷하죠. 형세가. 비슷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적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하고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 뭐 여름 뜨거울 때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전에 그 나침반이 있잖아요. 컴파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거 가지고 보면은 동서남북이 가리켜지죠. 요즘에는 뭐 셀폰에 앱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셀폰이 터지지 않는 제법 깊은 곳에는 이 콤바스가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이. 동서남북 방향이 있으니까 분명히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잘 조심해서 가기 시작하면 살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풍조는요. 그런 비슷한 콤바스와 같은 거를 사람들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생의 로드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로드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길도 있어라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길도 있어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다른 거짓된 컴파스로 가리키는 길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짜 로드맵을 주셔서 사람을 격려하시고 인생을 잘 살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로드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뭐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한다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큰 자비하심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생각을 우리는 먼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래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귀찮다, 피곤하다 어떤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그럴 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 먹일 때도 싫어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참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그렇게 대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숙 단계에서 첫 번째 인생 로드맵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자녀 단계예요. 어린이 단계라고 우리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 보면은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된 여러분이 12절에 있지만은 2장에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죄가 용서를 받았으면 아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자녀, 어린이 단계, 인생의 로드맵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자녀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죄 안 짓나요? 아니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예전과 같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때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인생 로드맵에서 출발하는 그 시점이 생긴 일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예전에는 선택이 아니라 죄가 나를 욕하며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끌려갈 수도 있고 끌려가지 않고 내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도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선택의 힘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왜 선택의 힘이 생겼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성도님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도 축복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가정교회 모임을 위해서 한 도로를 가는데 거기에 사우스 월마시라는 길이 있어요. 사우스 월마 로드. 내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월맛 페니텐셔리가 있더라고요. 월맛 프리즌이에요. 월맛 교도소 있는 거 아시죠? 가보신 분? 아니, 들어갔던 건 아니고 예, 잠깐 이제 방문해서 갑자기 손들 뻔했죠. 들어갔다 아니,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약간 저 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콘크리트 그냥 건물 무슨 요새 같아요. 예, 그리고 철조망이 그냥 겹겹이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프리저너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 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선택이 없어요. 그죠?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 그 선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용서 받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죄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슈퍼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었어도 죄의 유혹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덜 심하게 타고 그러는 것이지 죄가 전혀 달라붙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를 대적해 이기고 살 수 있는 선택이 있다. 나는 선택해서 인생의 로드맵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 무력, 무기력한 상태하고 이길 힘도 주어진 상태로 사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런 죄는 상관없어. 영적인 거인들도 그런 죄에 빠질까 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홍콩 선교사로 아주 오래전입니다.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양 선교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홍콩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홍콩인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아주 도박에 깊이 중독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도박이 저희 한국 사람 화투판이 아니라 홍콩 사람들이니까 뭐를 했을까요? 예, 맞아 해본 사람. 그것도 저는 안 되시네. 저 마작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해보신 건 아니실 테니까. 그런데 이게 마작을요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그런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퍼즐 조각 같이 이제 맞춰요. 숫자 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딱 맞춰지면 거기다 탁 패를 열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탁 열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손을 사용하는데 가장 힘이 있어야 되는 손이 뭘까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결심 있는 사나이야. 그래가지고 뭐를 잘랐어요. 뭘 잘랐을까요? 엄지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그만큼 이제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이 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놀랬지만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하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랐습니다. 아니 손가락까지 잘랐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마작패를 움직인다는 건가? 뭘 했을까요? 발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으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의 유혹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그런 결심으로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죄보다 강한 힘이 있는데 뭐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면 죄의 유혹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 단계 거기에 그것이 잘 박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면서 이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잘 출발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요한일서 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생기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면은요 자꾸만 쓰러져요. 인생 로드맵에서 자꾸만 덜컥덜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젊은이 단계입니다. 젊은이 단계 13절에 중간에 후반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을 보셔도 거기에 그 아래 후반절에 보시면,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에 대한 설명은 어린이하고 사뭇 다릅니다. 자, 이 자녀는 어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서 누립니다. 그런 상태에 받아 누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젊은이 단계로 가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stay 합니다. 여기 dwell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dwelling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힘으로써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젊은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힘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영적 싸움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린이 아이일 때는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안정을 원해요. 그런데 젊은이 단계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다음 단계, 젊은이 단계는 뭐냐면 영적인 진짜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걸 못해요. 그러나 젊은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정말 적지 않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어린이 상태에서 젊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한국의 맛있는 우유들 있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그거 먹고 안전지대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 걸 더 원해요. 어린이 단계를 넘어서 젊은이 단계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 뜻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젊은이의 특징처럼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고 뭐 듣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이 깊이 박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 거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보고 부딪히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더 큰 실체는 영적인 디멘션이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할 싸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 속에 말씀에 역동해서 그 영혼이 선과 악을 분별해내기 시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인생 경험이 계속 되기 시작하니까 이 단계에서 사단이 엄청난 세력으로 이 젊은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단계를 막아섭니다. 막았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좀 뭔가 좀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었는데 뭔가 일이 탁탁 터져요. 그냥 어린이 단계로 있는 게 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다 뭐 사단이 조작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또 다른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린 단계에서 젊은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막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고 싸우기 시작하지 못하게 막고 갈등과 위기감을 그때 크게 만들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바로 이때예요. 자, 그냥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린 단계에서 젊은이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젊은이 단계에 들어서는 사람은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젊은이들 때문에.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내려고 하는 일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젊은이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어린이 단계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또 한 가지 사단이 하는 일은 가짜 젊은이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 단계가 아닌데 생각할 때 젊은이처럼 생각을 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영적 은사가 있게 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체험, 영적 은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젊은이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은 진짜 안 해요. 사단과의 싸움은 안 하고 다른 싸움을 합니다. 내가 커 이런 싸움을 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영적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언변도 좋았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아직 어린이 같기에 어린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그런 엄청난 은사, 원변, 능력 거기 쭉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 가짜 젊은이에 취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정도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주면 소화도 못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단한 식물이라고 해서 뭔가 어려운 성경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쌓을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어떤 지성적인 어떤 이해 정도가 젊은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 젊은이로 취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안의 싸움으로 힘을 다 소진해버린다는 거예요. 안의 싸움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아시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파, 그냥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룹핑이 돼가지고 안의 싸움으로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소진하니 밖에 영적 싸움을 싸우질 못해요. 밖에 영적 싸움, 사단과 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어도 영혼 살리는 일을 놓고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해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밖에서 다른 세계, 즉 주님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세상만이 모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주변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 주변이 세상입니까?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테두리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는 게 어린아이라니까요. 나가야 돼요. 시간을 더 들여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전해줄 수 있는 예수의 향기는 뭘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복음을 듣도록 함으로써 영적인 참사, 영적인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랑을 베풀고 사탄을 제압하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게 청년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한 게 많아지고 힘든 것도 많아지고 마음고생도 많아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어린이 청년기를 지나 가장 성숙한 단계가 어떤 단계이냐면 세 번째 단계인데요. 아버지 단계입니다. 아버지 단계. 그 14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3절에 봐도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로서의 출발도, 어린이로서의 출발도요, 보면 14절에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와 같은 내용과 아주 흡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자, 아버지의 특징, 또 어린이의 출발, 그것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죠? 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핵심은, 아버지 단계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특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고 성품을 닮아가면서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특성이 시작되는 일이 어디서부터냐면 어린이 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젊은이가 되는 것이고 젊은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동행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영적 성장의 길도 없다는 것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성장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적 그룹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어떤 은사 같은 것만 얘기하고 또 무슨 뭐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교제만을 얘기하고, Be aware,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고 닮아 행하는 게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자, 거기에 핵심 2,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버지 단계는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2. 하느님 나라 원리로 모든 걸 조망하는 거예요. 조망이란 말은 우리 영어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utlook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 마운틴 램을 올라가시면 Outlook 포인트가 있죠. 그죠? 한 자리에서 딱 보면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멀리까지 보이는 그 경치, 그게 조망이라고도 하고 또 보는 그런 일 자체를 조망이라고 하기도 해요. 경치 자체도 그렇고 또한 그렇게 보는 행위를 조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조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는 분의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야 가까운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서먼 온 더 마운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계속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 부분,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누룩,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격, 복음의 성격. 그걸 보면서 상황을 보고 멀리를 보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일을 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핵심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한번 좀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참여하며 어린이와 청년 세대들도 영적 아버지로 향하는 로드맵 따라 살게 멘토와 코치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가능하시면 좀 적으시고 천천히 이거를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아버지 단계로 나가도록 인생 로드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그런 어린이 또는 청년들 세대도 아버지를 향하는 로드맵 따라 살도록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뭐 멘토링 코칭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이웃들도 그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장의 로드맵을 따라 살게끔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현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장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로서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이외에도 물론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추상적이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린애서부터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에서부터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요.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로드맵을 따라서 살도록 서로 세워주는 현장이 거기에요.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도전하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냥 익숙한 어떤 그런 순서에 따라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얘기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영적인 어린이도 있어요. 젊은이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영적인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삶을 나누는 현장 가정교회예요. 현장 가정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회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성장의 로드맵 따라 살겠어요.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런 삶을 내가 잊고 있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알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장의 로드맵을 따라 동행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사귐은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많은 풍조는 우리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날이 갈려요. 세상의 풍조는 그죠?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격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날이 갈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생의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가정교회를 통한 그런 펠로우십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상이 유혹하고 그릇되고 사망의 길을 아무리 좋아 보이게 포장해도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도록 인생 로드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라는 얘기를 예전에 어떤 분들이 했습니다. 저 청소년 선교를 했었던 그 달라스에 있었던 미국 그 선교단체 그 리더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피리추얼 베거다. 영적인 거지예요. 근데 먼저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지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면은 풍성한 잔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잔치가 아니고 뭐가 잔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잔치는 크게 보이고 그 순간에는 만족시키는 것 같아도 뭐예요? 참사가 있는 잔치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정말 먹고 생명이 있는 그 잔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에서 청년 단계로 또 청년 단계에서 영적 아버지로 성장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전체 궤적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궤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빗이죠. 예. 전체 올빗이잖아요. 돌아가는. 예. 우리 인생에도 올빗이 있어요. 궤적이 있어요.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다 흔적 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인생의 궤적을 보니 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로드맵을 따라간 궤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버지 단계 뭐 완전한 아버지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린이 단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부딪히고 그래도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만 해요.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싸우시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아버지 단계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한 1분간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내려오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